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더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멸망을 향해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멈추려면 차를 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가드레일 같은 것을 스치고 가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가 앞에 서서 차를 받고 천천히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스스로 상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완전한 멸망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다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보면은 그런 용기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가기는 했지만은 국가의 위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본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시기에 이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종들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따르는 것처럼 하다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종들을 붙잡아 버리죠. 이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더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내 계약을 어긴 너희들 내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불안해지겠죠. 시드기야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구덩이, 진창뿐인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혀있다가 에벤멜렉의 충원으로 시드의 뜰로 옮겨져 있었는데요.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지 왕은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은 뭐 어쩌면은 그 말씀이 혹시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와 이처럼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바벨론에게 항복한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까 뭐 그래서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유대의 고관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뭐 예레미야를 안심시키면서 시드기야가 했던 말인데요. 당시 시드기야는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세운 섭정왕 뭐 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힘이 없어서 이제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은 또 고관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고관들의 요구를 막 아무렇게나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내어 주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꺼내 오기는 했지만은 고관들이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지금 나눈 말, 바벨론의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 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고관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아직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한마디 말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15절 뒷부분에서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뭐 구역 식구들을 돌보거나 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거나 또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까지 하면서 나는 아직은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의 배반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를 안심시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 말조차도 시드기야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네, 백성들에 의해서 혹시라도 바벨론에 넘겨지게 될까, 자기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 왕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 말조차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시드기야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왕이 자신을 두려워할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네, 또 24절부터 쭉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고관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그를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의 이 말이 예레미야를 크게 안심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렵지만,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성경 전체 관점에서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시드기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드기야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해라,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전도만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도 나처럼 해봐. 너도 복받을 수 있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시디기야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니 그보다 더 불순종하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도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어떤 인식을 갖기보다도 내 안에도 저런 죄성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죄인의 운명을 받아야 되는 사망이라는 그 운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겸손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식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의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는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순간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전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정말 말씀만 읽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잡혀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느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있는 거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정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교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내 신앙을 핑계대고 가정을 게을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내 가정을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시기에 따라서 애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일터에 가서 또 일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나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균형 있는 우리들 그렇게 균형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가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아마 균형이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말씀만 읽는 사람으로 전도만 하는 사람으로 왜?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고 저 사람처럼은 안 되는데 나처럼 돼야 되는데 저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오직 성경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이런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